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곡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부딪히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들을 그렇게 맞상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유월절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고 유월절 날 죽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뭐 그렇게 일부러 죽겠다고 그들과 뭐 각을 세워서 대립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조가 높아지고 표정이 어떻게 보면 더 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가겠다고 그러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 안 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고 세리나 창기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안 가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가서 일을 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니까 누가 천국에 먼저 가겠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어떻게 보면 뜨끔하게 만들었죠.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어떤 실체인지를 다시 한번 정말 밝혀주시는 겁니다. 33절부터 3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포도원에 비유하는 비유는 구약시대 때부터 흔히 하던 비유예요. 대표적인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노래를 듣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잘 경작하기로 애쓰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노래를 한번 읽어볼 텐데 뭐 우리가 노래로 부를 수는 없지만은 노래 부르는 마음으로 시를 읽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있도다. 부르짖음이 어떤 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마치 포도원에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재배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갖추고 마지막 술틀까지 갖추어서 완벽하게 포도원을 일구어 놨는데 가장 좋은 상품 상종품의 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기껏 나온 게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그 포도원의 경작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그들을 신임했거늘 어떻게 이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 말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이 풍토의 뭡니까? 관습이 포도원 주인이나 농장 주인들이 도시에 거주하지 않아요. 이렇게 농장들은 주로 이제 소작농에게 맡겨놓고 세를 받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때는 뭐 세를 받든지 아니면은 열매로 받든지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열매를 받으러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세를 내놓기는 그냥 세 받으러 온 하인들을 종들을 주인의 종들을 돌로 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인내하고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또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들어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 받아오라고 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주인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포도원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농부들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책무는 뭡니까? 그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해서도 안 되고 주인으로 착각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모든 것을 주인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기 소유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그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5장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그 당시 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계속되는 경고를 받았죠.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날 거다. 그랬지만은 그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어떻게 취급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포도원의 노래를 부른 이사야도 톱에 썰려 죽였어요. 스가랴는 성전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성전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 대접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낸다. 후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라는 뜻이에요. 최종적으로 이제는 종들을 보내기를 이제 멈추고 마지막으로 있는 아들 하나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이게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지금 마지막으로 왔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존대할 것이라고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말하되 저 상속자를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상속자만 없으면 이제는 유산이 다 우리 것이다. 그래서 잡아다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루살렘 밖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묻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포도원 주인이 새로 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답은 자명하지요. 악한 자들을 벌하고 포도원은 이제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소작료를 제때 낼 수 있는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그렇게 줄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것이다. 원래 유대인들하고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그 언약 관계 포도원을 잘 일구라고 했더니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더니 들포도를 몇 개 만들었으니 이제는 제대로 경작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마치 내다 버리듯 발로 차듯 이방인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이방인에게서 흥하는 것들이 되고 만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을 거쳐서 헬라와 로마를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조선 땅에까지 들어왔던 이 복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단 말이죠. 아직도 이스라엘은 크리스찬이 1%가 채 안 돼요. 그런 참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처다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 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도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들어서 도대체 메시아란 어떤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버린 돌이 건물의 초석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버린 돌을 하나님 나라의 기초돌, 주초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건물을 가보면 여러분들 유심히 보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정초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기초돌을 놓는 그게 가장 먼저 치르는 의식이죠. 지금은 가보면 뭐 그냥 땅부터 파고 앉았는데 옛날에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깊게 파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석을 하나 놓고 그러면 그 기초석이란 뭐냐면은 그 건물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건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건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한 정초라고 할 때 거기 보면은 누가 주인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기초돌로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건축자들 이스라엘이 버린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초돌 주초 정초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나라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주일 말씀을 마쳤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찾았으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분이 기초돌 기초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각 마디마디는 뭐 그 안에서 연결되어 감으로써 우리는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구속사의 이 감춰진 신비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쩌면 그 기초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로 모퉁이 돌을 삼으심으로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샛나게 하셔서 아니 저들이 다 구원받았단 말이냐? 그리하여 세미난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접붙인 감람나무가 원가지에 다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그게 구속사의 전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거부하게 되면은 다 그냥 그 돌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될 것이다. 짧게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전체가 그냥 다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마사다에서 한 사람 남은 사람 없이 다 전부 자결하고 말이죠. 그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유대인들의 600만 학살을 그렇게 말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얼마나 큰 고난이 계속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나라를 잃고 지난 20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하나라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돼요. 무슬림들은 예수를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라라 하면 무슨 전쟁이 나지만 예수를 그들은 또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야 될 터인데 끝내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자 45절 46절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들은 요한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서 난 그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할 때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들도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의 하나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선지자로 여겼고 그리하여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는 처리해야 할, 없애야 할 선지자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일들을 자행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한 것 아니에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새던 농부에 불과하지만 마치 그들이 주인 노릇을하고 포도원 전체가 자기들 것인 양 여기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제 마음대로 유린하고 온갖 종교세를 걷고 그리고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유대 종교인들이나 자칫하면 오늘날 이단을 비롯해서 빗나간 종교인들의 행태는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은 성도들을 마치 일꾼들처럼, 그냥 막노동꾼처럼 부려서 말이죠. 무슨 뭐 기업 흉내를 내고 임금은 주지 않고 마치 뭐 합숙시켜가면서 몽땅 뭐 또 코로나나 걸리게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참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했지만,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은 그들이 어떤 벌을, 어떤 결과를 겪게 될 것이냐,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께서 인내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안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안 계시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안 계시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늦게 응답되더라도, 아니 내가 원래 드린 기도가 내 생애에 비록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안심하고 떠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산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계산이 끝나지 않더라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산은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나무라고 야단치고 그럴 때는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고 야단치고 나무랄 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면 기회는 끝나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이 시대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아직도 택한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인내는 영원치는 않다는 것, 그 인내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끝이 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라는 것, 반드시 인내의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인내의 끝이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끝을 넘어서서 사는 사람이고, 끝 너머의 삶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말 이후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시대, 마지막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선교지에서도 소식이 들립니다. 적도 기내에 가 있는 우리 김황준 선교사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도심에서 계속 폭발음이 들리는 영상을 보냈어요. 다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또 케냐의 이정호 형제도 그쪽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곳 하나 쉬운 곳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선교지,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셔서 정말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그 땅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직 구원받을 만한 때요, 아직 정말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여전히 돌아올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세상 구경을 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의 밧줄을 늘어뜨리는 구조선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밧줄을 세상 가운데 늘어뜨리는 아름다운 구조선, 능력 있는 구조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정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3천명, 5천명이 돌아왔듯이 여전히 이 시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그 마지막 시대의 추수를 눈앞에 두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 좋사오니 우리끼리 형제 자매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의 밧줄을 늘어뜨리는 구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아니라 주님의 충성된 종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 우리는 여기 좋사오니 교회 안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밖에 정말 홍수에 떠내려가듯 휩쓸려가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밧줄을 늘어뜨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들리는 안타깝고 슬픈 소식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믿음의 선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쏟아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영혼에서 영혼까지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생명을 지닌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거짓 생명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생명에 목말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께서 인내하시되 영원한 인내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샘하리라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